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사야서로 모시는데 오늘은 54장입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이 각 장마다 주제가 있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54장의 주제는 다시 모아지고 회복된 여호와의 아내. 그러니까요, 기쁨과 의의가 회복된 여호와의 아내를 말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주제가 다시 모아지고 회복된 여호와의 아내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노래해야 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을 보실까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뭐 그렇게 뭐 찬양하는 거 뭐 이런 거 잘 못합니다만은 뭐 지난 주간에 어제죠? 어제 한번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 찬양은 너무 십자가에 대한 그런 찬양으로서 너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함께 나누긴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찬양을 제가 찬양을 잘하건 못하건 간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진정한 기쁨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정말 마땅한 일이란 말이죠. 그들은 이 세상 혹은 천국에 있든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시록에서 언급된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4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교회는 정숙한 처녀로 불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회복된 아내로 불립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생산치 못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라는 90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때가 되면 아이를 낳도록 해 주셨어요. 그 이름이 이삭이라고요. 그녀로부터 많은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해 보아야 된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살핀 53장 그 십자가형 후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노래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노래하도록 불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불렀는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노래하도록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의 중요한 그 고백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라고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늘날 그들의 땅에서 즐거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잉태치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미래는 많은 아이를 가질 것이기에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것, 참 그 구원자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2절 봐보세요. 54장 2절이에요.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이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전체의 토지를 결코 정말 다 차지한 적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직접적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큰 땅이었는지 몰라요. 보통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지 못했다고요. 대개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컸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10분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했더랬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들이 영토를 넓히고 그들에게 아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그 분명한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된단 말이죠. 천년왕국 시에 그들은 전 영토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는 교회로 확장되고 거기에는 교통체증이 없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매기 목사님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됩니다. 3절을 보실까요?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 이방인들 대부분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의 국경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땅을 더 차지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국경 분쟁이 생기게 되고 전쟁의 그러한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54장 4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너는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의 구속인으로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54장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에 되었다가 버림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오늘날 간음하다 이혼당한 아내와 같다는 거죠. 그들이 사용한 그런 언어들을 보면은 또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 충분히 그런 말씀들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54장에서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7절 말씀 그리고 10절 또 뭐 10절 여기까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 7절에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날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에 이제 모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과 아주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54장 10절을 볼까요?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예정이라는 것을 느끼신다면 이사야는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분은 결코 파기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보면 기쁨과 의의가 회복된 여호와의 아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11절을 볼까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13절을 볼까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이것이 주님의 교훈이 이 땅을 덮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4절 보실까요? 너의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의의를 따르는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자, 54장 마지막 절 볼게요. 17절입니다.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거에나 현재에나 하나님께서는 반유대주의에 반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의 어느 원수도 번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막 반대하셨던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이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만, 헤롯,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원수들은 번창하지 못했단 말이죠. 다 결국에선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사모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55장으로 쭉 가보면 거기에도 또 주제가 나와 있어요. 세계에 대한 초대인데 하나님의 그 방법은요. 그 어떤 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정해 주세요.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55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서 고난의 종을 살펴보았거든요. 고난의 종은 이 장에서 구원의 제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54장에서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초청은 이스라엘로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 장은 초청이 전 세계로 확대되어지는데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오순절날 그 성령 충만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고 들어왔어요. 한 번은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씩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유쾌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쫙 설명을 하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쫙 변화되어지는데 이 52장 그러니까 54장이죠. 54장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전 세계적인 관념이 없었을 때니까 매우 이례적인 그런 것으로서 54장에서 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쭉 이야기해 주었던 겁니다. 53장의 고난의 종의 사역은 잃어버린 세계로 지금 구원을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막힌 부분 안에서 잠겨진 기계적인 혜택이 아니라 각 듣는 자가 자유스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5장에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고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장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이 55장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그 외침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는 에큐메니칼적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는 에큐메니칼, 그저 교회 연합만을 저는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세계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전한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어느 사람에게 한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의 있게 봐야 돼. 뭐라고 그랬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고 그랬어요. 초대는 사람이 만든 물탱크에 의해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깊고 긴 영원한 샘을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D.F.C. 제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목마른 자들이 손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목마른 자들은 다 손님이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오라고 외칠 때 그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이 외쳐지고 복음이 선포되더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생의 갈림길에 하나님께서는 목마름이란 단어를 붙여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음료수를 살 때는 돈을 지불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음료수를 살 때는, 그 목마른 자로서 살 때는 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이유는 이사야 53장에서 보았듯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음료수를 마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복수는 최상의 정도를 말한다 하는 그런 어떤 문법적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최상의 물입니다. 이 물은 질에서 뿐만 아니라 양에서도 끊임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을 위한 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공하시는 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우리는 분수가 어디 있는지 물샘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깨달아 알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샘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진정한 음료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음료수는, 그러니까 이 어떤 종류의 음료수냐면 두 번째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표시하는 그러한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 3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 포도주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또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이 주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장 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기쁨을 주는 것은 놀라운 음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음료는 우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는 성장과 발달의 아주 기본적인 음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겐 그런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우유를 마시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의 우유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즐기고 많은 세미나를 갖고 회식과 만찬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교회 회원들이 아직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우유를 사모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께서 김용현 회장에게 주신 부귀와 존귀의 간증서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를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